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다락방에서 이제 떠나서 기드론 골짜기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제자 중 하나 유다가 잡으러 오는 그것을 이제 기대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면서 또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참 이 말씀을 잘못 깨닫거나 이 말씀을 깨닫고 행하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지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참 중요한 말씀이죠. 유언 중에 유언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5장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면 붙잡혀 가시고 17장에 그래서 이제 16장 지나서 17장에 마지막 기도하시고 그리고 18장에 이제 붙잡혀 가시죠. 우리 지난번에 8절을 하다 말았습니다. 8절을 좀 했는데 우리 8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열매에 대해서 이게 무슨 천도의 열매냐 성령의 열매냐 참 구구한데 그럴 게 없거든요. 사실 골로새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란 말이 나와요. 그 얘기 뭔가 하면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속을 들여다보면은 아버지가 나오고 아버지 속에 들여다보면은 그리스도가 나온다. 다 같은 분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도 이게 뭐 성령의 열매냐 전도의 열매냐 따지는 게 아니고 결국 통용이 돼 있거든요. 한번 우리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다시 한번 볼때좀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장 2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들 그러지 않고 열매 그랬습니다. 단수입니다. 단수인데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내적인 열매죠. 내 안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 사람 얼굴 봐서 몰라요.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사랑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은 이거는 바로 뭔가 하면은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외적인 거죠. 오래 참고 친절 선함 이거는 누군지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건 외적인 알아볼 수 있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께 대한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열매는 사랑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랑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다 있죠. 뭐. 그 사랑이 하나님께 좋은 거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결론은 영생을 주는 거거든요. 영생을 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자동적으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이건 뭐 자동적인 거지 뭐 억지로 되는 전도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이게 보면 전도 훈련 옛날에 해보면은 해도 그만이야. 해도 그때뿐이야. 그때 그만. 그때 울고불고 뭐 눈물 짜고 그러는데 그때뿐이지 그 열매가 금방 맺어지나요? 4박 5일 한다고 맺어집니까? 그게 삶 속에서 맺어져야지. 그거 보면은 참 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서쪽 새는 그렇게 밤새도록 울었나 보다 하는데 세상에 국화꽃을 하나 피는데도 밤새도록 서쪽 새가 울어야 되는 판인데 우리가 노력 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건 좀 안 되죠. 우리가 구원을 그냥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너무 은혜 하다 보니까 노력들을 안 한다고 요즘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결국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독생자를 포기하고 물론 하나님이지만은 그 사람이 되고 종의 형체로 다 버리고 정말 지옥까지 내려갔다 오시고 벌레처럼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죽으셨는데 이건 목적은 결국 보면은 죄를 제거하는 거고 죄를 제거하는 것은 믿는 자마다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결론은 열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전도의 열매로 귀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만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선물로 그냥 무조건 받으면 되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순종이 수받는다 이거죠. 순종, 순종은 자기가 죽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고, 주님보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을 더 사랑해도 안 되고, 에? 그렇지 않습니까? 에,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제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많잖아요. 참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로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엄청나죠. 세상에서 박사학위 받아봤자 저희 교회도 지금 뭐 박사학위 받으러 온 젊은 두 부부가 있지만 난 지금 안타까운 그들을 기도할 때마다 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와 있을 때 좀 그리스도 안에 좀 엄청난 걸 봐야 될 텐데 지금 뭐 대학 교수 돼봤자 그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기간이 짧구나 이 사람들 기간이 짧구나 좀 오래 교회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으면 될 텐데 이런 기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젊은 부부들이요. 하나님이 챈스를 주셨는데 그 부부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정말 엄청난 풍요로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안에서 뭘 찾지 않고 자꾸 세상을 찾거든요. 이게 문제라. 그렇기 때문에 철학, 세상 유치한 원리에 누락질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잘못하다 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원리는 지혜와 지식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 옛날 이브 할머니가 그 지혜롭게 된다. 또 지식을 받는다. 그거를 사탄으로부터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희망이 된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생명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걸 사탄에 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상 원리 법칙은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원리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깊숙이 들어가야만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죠. 여기 이제 구절 보니까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구하라. 결국은 본론이 그겁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계속 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니죠. 그죠? 열매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사랑 안에, 사랑이라는 건 그럼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 안에 계속 사랑이 믿음으로 끝나잖아요, 결국. 성령의 열매가 사랑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결국 사랑하다 보면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주님 안에 그냥 계속 거하는 거죠.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저는 그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은 마음이 뭐 열두보다 날 때가 많았어. 그런데도 그냥 꼭 처박혀가지고 그냥 몇 시간 동안 그냥 꽁꽁 앓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 그걸 받아 먹어봐야 되는데. 아, 그래서 이 산 안에 계속 거하라. 그 유대인들이 믿었을 때 주님이 그랬죠. If you continue in my word,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는 건 한마디로 이 세상의 철학과 유치한 원리에 속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마음껏 살 수 있는 거. 이게 자유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고 의를 구하면은 모든 물질이 더해지는 거. 이건 믿고 행하는 게 자유입니다. 이게 사실. 자유라는 거는 물질로부터, 물질계로부터 내가 초월한 사람. 이게 자유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 또 사도 요한의 메시지죠. 사도 바울을 통한 메시지인데. 에베소서. 그 에베소서 말씀이 참 깊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 소화할 수 있다면 뭐 엄청난 거죠. 에베소 3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능력이 있는 거죠. 이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뻘떡 일으키신 그 능력이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라고 그랬어요.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죠.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거라. 여기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뜻 보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로 보이지만요. 이거는 그 뜻이 아니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 대한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로 나와 있고 욥기에도 나와 있고 이 모든 구체적인 거 주님이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비해서 주신 것들 그게 얼마나 길고 깊고 높고 넓은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요한계시로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아주 그냥 그 사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가로가 1200마일 12000 스터 단위죠. 그 마일로 하면 1200마일. 세로가 1200마일. 높이가 1200마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이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셨고 재료까지 나와 있고 말이죠.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받을 기업이 확실해야만 되죠.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을 보기 때문에 특히 미국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영적인 지혜와 지식 아닙니까? 결국 영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죠. 또 지금은 안 왔지만 앞으로 올 거죠.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모든 약속된 것이 이미 내가 바라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실상이 돼가지고 말씀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유업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보장된 참 공동상속자로서 우리가 누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요즘에 어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죠. 별을 바라볼 때마다 말이죠. 별을 바라볼 때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물론 하나님이 범죄할 것도 알았죠. 연약하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할 걸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이미 사탄이가 범죄한 것을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을 만들어도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고 살리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그 아담의 그 형태로 오셔가지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기업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범죄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모든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이제 그분이 왕이 되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천년 동안은 물론 천년 동안 살지만은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면 뭐 무궁무진하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괜히 별들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지금 우주 가려고 난리 치는데 때가 안 됐고 자기들은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때가 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체를 가지고 말이죠. 얼마인지도 잔이면서 눈 깜짝깜짝 우리가 변화돼가지고 하늘을 치고 올라가는 판인데 뭐 우주선이 무슨 필요해서 우리가 우주선인데 그래가지고 마음껏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또 창조를 하실 것이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기업을 누릴 텐데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리스도에게 줬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자로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로서 특권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열매를 얼마나 맺냐에 따라서 이 공동상속자의 그 분깃을 얼마나 누리냐 이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터내셔널이 아니라 뭐 인터내셔널 정도가 아니라 뭐 그건 뭐라 그러나 그 하늘까지 포함한 건 인터내셔널이고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관 뭐 헤븐테나셔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느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하나님이지만 그분을 인자로 삼으셔서 아담 형체를 보내가지고 그분에게 모든 걸 주었고 그분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동일한 그런 상속권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누린다 이거예요. 이 주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못 맺는 사람, 맺는 사람, 그 다음에 더 많이 맺는 사람, 그 다음에 많이 맺는 사람.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 이 네 가지 중에 우리가 하나를 택하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가 되는 이것이 가장 축복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죄인이고, 구원받은 죄인이고, 정말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구원받은 죄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함께 한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동역자.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하나님은 잘하게 하신다. 그러니까는 심고 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하게 하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일을 못하고,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일이 효과가 없고, 열매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심고 거둘 수만 있다면은 3분의 2를 우리가 파트너인데 66%를 우리가 차지하는 그러한 동역자 아닙니까? 그게 엄청난 거예요. 사도바리에 너희는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동역자로서 사느냐, 그냥 밭으로만 사느냐,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주님의 간곡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11명의 제자들은 사실 열매를 맺고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그들이 제자가 된 겁니다. 오순절 이후에 참 제자가 된 겁니다. 그들이. 그리고 10절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계명 우리가 잘 알듯이 참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주님은 실제 계명을 지켰죠. 우리도 지켜야죠. 지킬 수 있죠.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지킬 수 있습니다. 30장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결국 이웃 사랑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 육신적인 필요는 주지 말래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지켰습니다. 몸소 인자로 오셔가지고 인자로 오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하고 똑같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몸은 다만 죄의 몸이죠. 주님의 몸은 죄가 없는 몸이지만 그거 하나 빼고는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능력을 힘입어 할 수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기만 하면은. 우리 한번 그 누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제자에 대해서 다른 면을 얘기하신 게 있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4장 26절 27절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도 많이 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내가 억울한 거, 내가 지금 담당하기 억울한 거, 내가 안 해도 되는 거, 고통스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그냥 감당하고 지고 따라오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는 것처럼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힘들죠, 물론.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은 너희가 참 그리스도 함께 공동상속자인데,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노 프리런치란 말 있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지금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이 말씀 속에 그 진리가 들어있고 우리에 향한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대인에 향한 약속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지 무슨 지식을 집어넣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내 안에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가 쫙 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입만 벌리면 그게 나오게 돼 있다고요. 입만 벌리면 말이죠. 옛날에 수학 선생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첫 시간에 탁 들어오더니 나는 빈 깡통입니다 그러더라고. 소리가 요란할 겁니다 그러더라고. 참 겸손하십니다. 안 잊어버려요 아직도. 그것도 안 잊어버려요. 또 어떤 수학 선생은 들어와가지고 1년만 살지 말라고. 고3 때 1년만 살지 말라고. 1년만 죽으라고 그러더라고. 세상에 난 성경에만인 줄 알았더니 1년만 죽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친구도 만나지 말고 극장도 하지 말고 하여튼 뭐 물도 많이 먹지 말고 물 많이 먹으면 소변 많이 봐야 되니까 근데 난 그 말을 그대로 들었어요. 그 말을 그대로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저 다른 교회 있을 때 청년부 맡고 있을 때 그 간증을 했더니 어떤 청년이 나중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얘기할 때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업을 한번 해봤다고 그러더라고. 그 세상 사람도 그런 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뭐 70년, 80년 뭐 영혼에 비하면 1년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요거만 잠깐만 포기하면 되는데 요게 아까워서. 근데 문제는 영원토록 받을 그걸 못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고시, 고등고시 뭐 10번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우리 친척들의 형님은 7번 떨어지고 8번째는 본래다가 졸도에서 들어가면서 그 9번째인가 10번째인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도 말이죠. 10년이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런데도 죽으라고 한다고. 예?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시험을 보는데 어떤 형제는 내가 졸업할 때까지 매번 시험 보러 와. 졸업할 때까지. 그러더니 그 다음에 2년을 더 왔대. 그리고 7번째 된 사람이 있어. 야, 세상 썩을 것 가지고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것을 정말 안다면 내 안에 충만하다면 뭘 우리가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그런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절대 그게 버리라 그러는 거, 미워하라 그러는 게 그게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버리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겠다는 얘기고, 미워하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으라는 얘기고, 그죠? 예. 풍문한 얘기지. 예. 결국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 먹어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알아들어야 돼. 알아듣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청이 울려가지고 속에 들리는 게 아니라 깨닫고 행하는 게 바로 듣는 사람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사람은 행하죠. 그러나 듣지 못하는 사람은 행하지 못하죠. 11절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이 기쁨의 근원이 뭐라고 했죠?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이 뭔지를 깨달아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걸 탈취라고 여기지 않고 동동되는 것을 탈취라고 여기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수치 가운데 십자가에서 가장 저주스럽게 죽으셨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을 자기가 품었더니 자기에게도 기쁨이 넘치더라. 그러니까 이 기쁨이 너희 안에 넘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경 속에서 뭐가 잘 돼가지고 기뻐하기를 바라는데 그건 기쁨이 아니죠. 잠깐 행복한 거지. 기분 좋은 거지. 그건 기쁨이 아니거든요. 진짜 조이는 그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을 때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려놓고 정말 나는 no reputation, 나는 인정받을 생각하지 않고 인정받는 것이 오히려 쑥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돼서 그 생각이 깊이 들어가면 거기서 기쁨이 나오더라. 땅을 막 파게 되면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생각 속에서 흘러나온다. 참, 이런 거 하나 가르쳐주는 교과서는 본 적이 없어, 세상에. 철학서적이나 본 적이 없어, 철학서적에도. 어? 철학서적에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니체라는 사람은 그래,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모르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이지. 딱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런데 나중에 니체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딱 쓰시기를 니체가 죽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웃기는 얘기냐 말이에요. 철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쁨이 결국 충만해야 돼. 지금 보면 이 기쁨이 없어. 사실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누님이 권사님인데 그 누님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사실.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어제 전화가 갑자기 왔어.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나 우울증에 걸렸대. 막 두려워가지고 막 죽을 것만 같다는 거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게 웬일인가, 이게. 계속 간호원하고 세탁소 하다가 1년 전에 은퇴를 했어요, 둘이. 돈도 많아요. 집도 뭐 풀페이먼트 하고 뭐, 걱정이 없어요. 근데 물론 아이들 때문에 약간 걱정거리 있긴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우울증까지 될 건 아니거든. 근데 우울증이 왔다. 내가 주님 앞에 기다려봤어요. 주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개인, 막 일에, 세상 일에 바빠 돌아다닐 때는 자기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혼자가 딱 되니까 없는 거예요, 기쁨이. 예?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 가지고 쭉 얘기를 해줬어요. 아주 쇼크 먹었어요, 어제. 그러니 세상이 막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몰라서 그렇지요. 사람들이 병이 딱 걸려가지고 누워있거나 그렇게 되면 자기 혼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안에 기쁨이 없게 되면은, 그건 가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세상 떠난 정자매는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항상 가면 평안하다고 그러고 나는 놀랬어요. 너무나 편안하게 가셨어요. 예?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저에게 기쁨을 주시는지 말이죠. 예? 기쁨을 주시는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게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이런 기쁨을 좀 찾아보려고 그냥 예배할 때 막 그냥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그냥 시끄러워가지고 막 그냥 죽을 정도로 막 그냥 사람들이 미치듯이 광란을 해야만 뭔가 좀 시원하다 그래. 예?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하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기쁨이 없는 사람은 내 감정을 막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 예? 그게 젊은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이상한 뮤직까지 막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음악이 좋겠는가.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속습니다. 다. 제 교회도 지금 젊은 형제 하나 왔잖아요. 그 형제 지금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지금. 알죠? 굉장히 괴로울 거라고. 그런 데서 왔다가 우리가 찬송곡만 하니까 재미가 없지요. 자기가. 이게 뭐냐. 바로 속이 없으니까. 찬송가는 옛날 100여 년 전부터 계속 불러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성가나 이런 사람이 만든 것들, 그냥 적당히 만든 것들은 유행 따라가더라고 보니까. 멜로디도 유행 따라가고. 요즘에는 뭐 옛날에는 무슨 음악이었더라. 요즘 힙합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난 그거 잘 몰라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이 세상 음악을 그대로 교회가 따라가요. 그래야만 사람이 오니까.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면은 찬송가를 천천히 불러도 이건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찬송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것들, 찬양과 경배. 지금 정말 찬양과 경배가 정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정말 찬양하는 이 놀란 거. 이건 변하지 않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던다가 이제 사람들이 찬송가에서도 소망, 진짜 하늘의 소망, 기업에 대한 소망을 주는 찬송가는 자꾸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는 건 자꾸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심지어는 요즘에 찬송가 나오는데, 하나님 어머니라는 이걸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찬송가 우리 그래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집에 가보니까 합동 찬송가, 새 찬송가, 신편 찬송가, 우리 차목사님 집에 가니까 다 있더라고. 그 옛날 게 다 있더라고. 그걸 한번 카피 떠야 되겠어. 옛날에 어릴 때 하던 찬송이 너무 없어요, 요즘에. 어릴 때 하는 찬송은 대부분이 소망이야, 하늘의 소망. 이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찬송이 없어졌고,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지 않아요. 기쁨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죠. 열매를 맺을 때 기쁜 거죠.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면 나도 기쁜 거 사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은 하늘에 가 있죠. 우리 영은 하늘에 가 있어요.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또 주님의 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몸은 지금 영원하게 되셨지만 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은 함께 일으키사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더니 그랬죠. 이미 앉혔죠. 뭘 앉혔어요? 우리 영을 앉힌 거죠. 그러니까 거기 영이 앉아있는 사람은 항상 하늘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12장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은 있는 거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죠. 다만 주님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한번 그 얘기한 거 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우리 하신 말씀, 물론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인가? 예, 4장. 아, 3장에는요. 3장 16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랬죠.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 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생명까지 내놔야, 우리는 생명까지 내놔라면 내놔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 부부들이 이혼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넌센스죠.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해도 죽는 것보다 낫잖아.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아는데, 난 그리스도인들이 이혼하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난 주위에 이혼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장로들, 권사들이 또 이혼해, 또. 어? 너무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이에요. 어? 이게 참, 결국 사랑하지 못하는 건 미워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계명 딱 하나밖에 안 줬는데요. 뭐 다른 걸 많이 생각하는데, 너무나 간단한 건데, 아, 참 안타깝죠. 15절 읽겠습니다. 아, 14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물론 우리는 아들로 대우하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양자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몸을 벗을 때 양자가 돼가지고 이제 입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는 동안에는 사실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을 감당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 보게 되면은 로마서 1장 1절이나 빌립보서 1장 1절이나 하든 뭐 여러 서신서 보면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종. 종이라는 얘기는 슬레이브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슬레이브. 죽으라면 죽겠다 이런 이 정도에 되는 거 종을 얘기하거든요. 예. 요즘은 뭐 하나님의 종들이 대우받는 종들이 돼버렸지만은 말이죠. 예. 주님께서는 성기로 왔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러 왔다고 그러는데, 참,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김을 많이 받는 때가 됐습니다. 참, 거꾸로 가가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그, 가진 그 자세, 참, 그걸 본받아야 되겠죠. 16절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참 위대한 구절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요. 구원받은 것도 그런 거고,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믿게 된 거거든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다. 옛날 개역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돼 있는데 잘 보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것은 은혜다. 은혜라는 건 선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을 우리가 그냥 받은 거예요. 믿음까지도 우리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녔던 목사님의 로마서 공부하다 그 목사님이 그러나고 학생들한테 여러분. 구원받고 믿었습니까?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그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상한 얘기죠. 뭐 이단 같은 얘기 하네, 그게. 구원받고 믿었습니까?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 얘기 뭔가 하면은 은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킹잼에서 보면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수단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길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전도하는 할머니도 평생을 우상단지 붙여놓고 집에 쫙 깔아놓은 사람인데 아까워서도 못 믿어요. 그 따님이 그러더라고. 버리고 싶은데 너무 아까운 거야. 평생 한 게 너무 억울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여기 어린애가 있는데요. 장난감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내가 더 좋은 거 주면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버리죠. 그러더라고. 맞아요. 내가 더 좋은 거 드리려고 왔어요. 잘 들어보시라고. 어린애가 되세요. 75세가 아니에요, 이제. 한 살밖에 안 된 어린애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은혜가 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못 믿어요. 내가 받은 것도 은혜가 임해서. 저 같은 경우도 아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교회는 그렇게 다녔는데 은혜 모르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35살 때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은혜를 주시니까요. 죄인이라는 게 그냥 느껴지고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냥 혼자 숭얼거리고 기도하다가. 혼자 꼬꾸라졌는데 그냥 그때 주님을 영접할 때 그냥 뭐 그 다음날부터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입만 벌리면 그리스도가 증거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사람들은 막 전도하다 싸워요. 왜 안 믿냐고.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안 하고 말이야. 나는 우리 어머니 맨날 교회 안 모셔드리고 그냥 얼마나 내가 그랬는데, 예? 그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좀 모시고 가면 나는 또 뒤에 숨고 그랬어요, 옛날에. 예? 그랬던 난데 내가 전도할 때 잘 듣겠습니까? 그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죠. 내 모습, 내 꼴을 그냥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래 참음의 그 열매가 없으면 전도 못 하는 거예요. 예? 주님께 의탁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은혜고, 우리를 제자로 선택한 것도 은혜고, 어?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이건 진짜 알 수가 없어. 어? 나 같은 죄인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원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게 정답이요. 그러니 그 찬송가가 말이죠. 그게 그 얼마나 깊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만든 찬송가예요. 어? 죽음의 경지까지 가가지고 주님을 붙잡은 사람의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있습니다. 어?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은혜가 얼마나 임하는지 몰라요. 그분의 받은 은혜가 조금 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특히 반복해서 부를 때요. 굉장히 은혜가 있네요. 반복해서 부를 때. 그리고 한국 가사가 아니라 이 영어로 된 가사를 보세요. 전부 킹제임스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예?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을 잘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난 영어를 많이 본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상짐을 내려놓고 세상짐을 내려놓고 면류관 받는단 말이죠. 그게 영어로 보면 십자가를 내려놓은 거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내려놓고 면류관을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져갔을 때 십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면류관을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 깨달은 사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는 간증 아닙니까? 그게. 그 이제 면류관으로 바꿔쓴다. 아, 참 그 찬송들이 전부 성경에 참 변개되지 않은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그 간증들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로 한번 가사를 보시면요. 굉장히 더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그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는 보통 실력자가 아니면 제대로 번역을 못해요. 옛날에 번역한 찬송가네 전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요즘에는 잘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지만 옛날에 찬송가 만들었을 때만 해도 번역한 사람들이 그렇게 실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잘 보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주일날 할 때도 이왕이면 좀 한국말 영어 해가지고 아이들까지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아이들도 은혜가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열매가 남아있는다.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열매가 남아있어 그랬거든요. 이거는 뭔가 하면 재생산하는 능력이에요. Reproduction. 네? 내 안에 항상 열매가 남아있어요. 다 쓰면 안 돼. 열매가 항상 넘치도록 해야 돼. 그래야만 자꾸만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열매가 남아있어 그랬거든요. 중요한 얘기죠. 네?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열매가 철철 넘치는 거예요. 철철 넘치는 거예요. 네? 열매 한 번 맺고 그냥 계속 가물다가 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열매가 맺다 보니까 철철 넘치는 거야, 항상. 내 주위에는 열매가 항상 넘치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기도하는 것은 뭐 그냥 주실 것이다. 왜?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은 열매 맺기 위한 물질을 구해도 열매 때문에 구하는 거지. 자기를 왜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한번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참 이게. 우리가 대사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대사만 돼도 참 대단한데 우리가 주님의 대사라.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으면은 그냥 지나가는데 예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참 화해의 말씀. 서로 이제, 원수되지 말고 화목하라. 참 엄청난 조합 아닙니까, 이거? 이거 정말 세상의 직업 중에 최고 직업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 전도하는 게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거예요. 그렇잖아. 이거 하나님과 원수 맺으라고 그러면 뺨따가 맞겠지만은 하나님과 화해라고 그러는데 사실 좋은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뺨을 맞죠, 우리가. 그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뒤에 가면 나오죠. 너에게 주신 것이다. 우린 복음 전도자 또는 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로, 참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의사, 참 육신의 병들도 영과 영혼 쪽으로 이렇게 다 관련되는 병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참 진찰해 줄 수 있죠. 의사들은 육신 정도밖에 모르지만 우리는 영혼육을 다 하니까 정말 우리를 대사와 의사로, 이 세상에서도 대사하고 의사 정도 그러면 엄청난 직업인데 이게 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하나님이 딱 의자에 앉았는데 매일 출근해가지고 거기서 일하면 아마 사람들이 무시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사장으로 딱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 무시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항상 열매가 철철 넘쳐 흘러가지고 그냥 구하는 것마다 아버지께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도요한이 그랬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것만 찾아보고 끝나겠습니다. 요한일서 지난번에 몇 번 본 말씀인데 3장 이게 지금 이 말씀하고 연관되거든요. 기도응답 받는 거. 3장 그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사랑이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함이라. 기쁨이 뭐예요? 이게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게 받는다고 그랬죠.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 여기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못합니까? 믿지 못해서. 왜 믿지 못합니까? 내가 하는 삶을 볼 때 좀 하나님께 좀 꿀려서 기도를 못해서 그렇죠. 구하게만 받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담대함이 없어서 기도를 해도 적당히 하게 되죠. 담대함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께 어떤 것이라도 사람 눈치 안 보는 거예요. 사람 눈치 안 보는, 아주 사람 눈치 안 보고 구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섬마을에 여러분에게 울릉도에 진짜 있던 얘기인데 어떤 국민학교도 못 졸업한 처녀가 말이죠. 이 진리를 안다면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 의사 남편 주세요 그랬다고. 하나님 의사 남편 달라고 남들이 좀 웃기지. 무식한, 소녀가 말이지. 섬마을 처녀가. 사람들은 웃을지라도 말씀에 마음에 정죄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 기쁜 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믿고 구했다고요. 그런데 진짜로 결혼했어요. 아주 잘생긴 엘리트 의사가 시련을 당해가지고 그냥 기분이 팍상해가지고 울릉도로 그냥 나는 봉사활동하러 간다고 거기 왔다가 교회 와서 구원받고 그러니 그 눈의 안경이라고 그 처녀가 그렇게 이뻐 보여가지고 말이에요. 주안해 보니까 결혼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웃지 못할 실제 스토리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풍요함,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간곡한 부탁을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율법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주님 비참하게 죽으시고 이제는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우리가 하지 못하여 아버지 항상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저희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죄를 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함으로 아버지 성령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침으로 열매를 맺고 남아있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묵상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려운 일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운 일 이후에 오는 주님의 그 놀라운 화평과 기쁨과 축복을 미리 보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하였사오니 이 이김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제자삼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